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사야서 43장을 들어오면서 이사야는 그 전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하시고 꾸짖고 혹은 격려해 주고 있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물론 다른 이방인들에 관한 열방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격려도 있지만 꾸지람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구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격려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실 약간의 꾸지람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나한테 이런 존재다. 오늘 제목처럼 너는 나의 증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건드리세요. 열방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들으라고 그러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잘 들어봐.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귀 멀고 눈 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라고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9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놓고 보면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은 지금 열방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낸다,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방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졸업을 했던 제가 다녔던 모교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번 집회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몇백 명이 있는 학생들이 지금 앉아 있고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그 몇백 명의 학생들이 다 제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도 있었을 테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도 성령께서 건드리시면 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르르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똑같이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 흑암의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사랑해 너희들. 근데 내가 이랬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열방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이미 하나님이 먼저 작용을 하신 거죠.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구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임명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 이 열방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먼저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인데 열방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네요.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구속의 일은 누가 이룰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을 보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가 자기는 뭐 3일 안에 뭐 어떻게 하겠다 소리 빵빵 치고 그랬는데 지금 전쟁 끝났나요? 아직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중국과 그리고 필리핀의 그 영역 해양의 그 영역 문제도 자기가 한 방에 다 끝내겠다고 했는데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대만과의 문제 끝났나요? 안 끝났. 아무것도 안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를 아주 다밀고 자기들이 뭐 할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데 구원의 일이 됩니까? 구원에 관한 일이 사람이 머리 맞댄다고 해결될 문제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쟤네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증인 한번 세워봐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근데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에 관한 문제를 누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니 부모가 자식의 구원조차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임명하시는 하나님에서 열방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격 없는 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가서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상상을 이제 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식을 앞에다 놓고 이 자식한테 아빠가 말하는 걸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빠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을 해주는데 아, 말 되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쟤네들 저 옆집에 있는 개똥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도와줬거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에 관한 이야기를 열방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이뤄본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초점을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아빠가 얘기할게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택하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택하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증인은 뭐예요? 무언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예, 나 봤어요. 나 들었어요. 나 거기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증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 놀라운 구원의 일들, 선조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옛날에 홍해바다를 넘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구원의 일들에 관해서 너희가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아빠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줬잖아. 너 있었잖아 그거. 너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까지에는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9절까지는 열방, 민족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3인칭을 써요. 걔네들, 그 사람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인칭을 쓰는 거예요. 쟤네들 그러다가 너 그러면서 2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쭉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 놓고 나서 이는 왜냐하면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너라고 표현하면서 그 관계를 지금 맺어놓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면은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너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더 끈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지금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면서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들었고 창세기 공부할 때도 들었었죠. 알다라는 말은 남녀가 남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끈끈하게 깊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아는 거예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아빠야 내가 너 아빠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었던 사랑 거기에는 야단치는 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던 그 모든 거 이게 뭐의 표시였는가 하면 아빠의 표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오셨다라고 지금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좀 제발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은혜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제 아빠인데요. 여러분이 그 어느 공식적인 자리든 어떤 모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약간 높은 곳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남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목사님 여기 미스터 리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경찰이었고요. 은퇴하셨고요. 미스터 리입니다. 그러면 그 미스터 리라는 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가 딱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빠예요. 그거잖아요.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가 미스터 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세요. 따님 잘 두셨어요. 아드님 잘 두셨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빠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히 그것을 알고 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빠를, 나의 전능하신 아빠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우리 아빠가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척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아 여기 미스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소개하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당신 몰랐죠? 이제부터 하세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사야가 하는 말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나밖에 없어, 까불지 마, 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한테는 걱정하지 마, 나밖에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믿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문구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게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를 누가 보냈냐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혹은 다르게 번역을 할 때는 I am that I will be 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저는 그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믿지만 어떤 의미가 거기 있는가 하면 나는 오늘의 나는 나고 내일도 나야. 내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에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약속과 그리고 축복의 보장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변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결단코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거죠.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돈도 하나 없고 쥐뿔도 없는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 사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쥐뿔도 없는 게, 혹은 개뿔도 모르는 게, 이런 말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쥐뿔도 없고 개뿔도 없는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어머니가 얘기를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그 신뢰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책임져 주겠다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변함없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즉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빠져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내가 알려주었다,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보여주었다. 보여줬지? 내가 알려줬지? 내가 가르쳐줬지?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거하려는 거잖아요. 아니, 증인으로 세웠는데 안 쓰면 되겠어요? 써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다짐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앞에 자막도 안 만들었는데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죠. 근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목사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증거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증거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고 너 가서 알아서 해, 너 스스로 책임지면서 해, 그리고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증거해 줄게, 나도 너를 증거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Who cares?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의 작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거든요. 막 죽음이 눈앞에 있고 거기에 박해가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땅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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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13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아주 잘 쓰셨어요. 앞에 자막 만들었습니다. 모든 대상마다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지고, 이 지고라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고지신 뭐 이런 지고지수니까 하여튼 그런 말인 것처럼 지고하고도 절대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선포가.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태초로부터 하나님이세요. 아니 어쩌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세요. 맞죠? 그게 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면서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쁜 주인은 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인은 그 종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앞에 어려움이, 방해물이, 장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장애물이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삽시다. 그러므로 힘차게 삽시다. 그러므로 멋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